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뭐 많은 이야기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보면 나와 주님 관계는 어느 정도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그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너무 갈망하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반면에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엄밀한 중에 보시고 엄밀하게 갚으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교리를 말을 해도 성경을 말해도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할 뿐이니까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고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이 주는 영광 그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거죠.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이미지 관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외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조금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관계가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물, 돈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난 돈 그렇게 뭐 돈에 대해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아서 바꾸어 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염려하는 걸 곰곰이 따져가 보면 다 돈입니다. 직장, 우리 아이가 대학 잘 들어갈 것인가, 성전할 것인가, 집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따져 들어가 보면 다 돈이죠. 뭔가 삶의 안전장치. 그 염려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하루에 있다가 불 속에 던져넣을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찮은 것도 다 책임진다고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은 삶에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조금 힘들긴 하겠죠. 염려하지 않죠. 그게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반영이죠. 다 못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못됐잖아요. 저도 못됐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너무 비판한 게 많은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이랬고 이랬어 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상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런 사랑까지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판하고 있고 이렇쿵 저렇쿵 따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리로 알 뿐입니다. 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내는 게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믿음이 깊어서 갔는가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을 정죄하라고 자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세 가지가 다 자라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많은 삶의 염려가 있지만 걱정이 좀 덜하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사람을 잘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죠.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은 자기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것이 모든 삶의 고민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뭘 할지 막 여러 가지 그게 자기 삶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불평들이 많아요. 평가들이 많고 대화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꽉 찬 인생이죠. 꽉 찬 인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돈 많고 잘 나가고 본받고 싶고 막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남들 깔보면서 막 위에 서서 이렇게 막 호령하듯이 하는 그런 뭔가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괜히 옆에서 디스하고 막 그렇게 살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두로는 두로라는 이 나라는 이 에스겔이 예언할 시대에 두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끝판왕이죠. 세상의 끝판왕.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많은 돈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거를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이 두로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두로는 뭐 내륙에도 즉 이 내륙 일종의 땅 위에도 성이 있었지만 두로의 주된 도시는 섬 위에 세웠어요. 육지로부터 한 800m 즉 지중해 안쪽에 육지로부터 800m 있는 섬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뭐 지금은 뭐 흙이 다 메꿔져서 없어졌지만 이 당시는 그래요. 바위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에 사면이 그냥 엄청난 물이 있는 그런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침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보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시돈 사람들. 그러면 다 배를 타고 그 섬 위에 있는 도시로 피해버리면 안전한 거죠. 도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뭐 26장에 예언되어 있긴 하지만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두로를 한번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13년이 걸렸어요. 이 도시 하나 점령하는 것을. 그 당시 큰 제국인데 그것도 완전 이 요새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항복을 받아내고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이 두로를 역사적으로 정복한 왕은 알렉산더 왕이었어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까지 전역을 다 정복했는데 그러면서 두로를 정복하려고 해요. 이 해상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요. 근데 이 두로를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물러서지 않죠. 그리스의 모든 흙을 다 가져와서 메꾸어서라도 정복하겠다. 이 정도 그 한을 품었어요. 그 실제로 육지에부터요, 뚝을 쌓았어요. 이렇게 800m 뚝을 쌓아가지고 그 섬까지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대단한 사람이죠. 가까이 가는데 불화살 쏘고 막 해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그 두로성을 정말 알렉산더가 점령해요. 2,000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잔혹하게 그 두로성 사람들을. 그 몇만 명을 포로로 끌고 알렉산더가 그 정도로. 이 두로성이 그만큼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그 해변 그리고 지중 안에 섬이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무역을 이 두로가 다 관장을 했어요. 아주 큰 그 상선, 범선에다가 각가지 물건들을 이래저래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으는 그 일을 두로가 했죠.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용병을 사는 거죠. 다른 나라 군인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무역한 나라를 보면 지금의 스페인, 프랑스, 영국까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까지, 페르시아까지 전역을 무역을 하는 상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 볼 때에는 가장 거대한 반대 세력인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나라는 두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로마하고도 세 번 아주 격전, 전쟁을 벌여서 로마가 두로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패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로마의 경쟁자가 될 만큼 두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두로를 대단하게 봤어요. 바벨론과 싸울 만, 그리고 로마의 경쟁자가 될 만한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게 큰 문맥에서 두로를 세 장에 걸쳐서 하래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도 크거든요. 애굽도 바로, 애굽도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네 장을 하래요. 그 두로와 이 애굽 나라를 에스겔이 많이 이렇게 멸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 완전히 망한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은 그런 가치로 살면 안 돼. 두로가 부럽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같이 망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 두 나라를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해에 같이 선포됐어. 예루살렘 망하고 그걸 보면 고소하다 하면 박수 쳤는데 두로도 망할 것이라 예언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한 것이었어요.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예언하는데요. 26장은 두로 성 자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27장은 슬픔의 노래, 애가예요. 장성곡이죠. 장성곡. 망할 것이다 26장. 27장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은 그 두로의 당시 왕에 대하여 슬퍼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로가 안 망할 것처럼 보였는데 망했을 때 주변에 두로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두로와 장사했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경제가 같이 폭망하니까, 같이 망하니까 슬퍼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두로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26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야, 저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을 일컬어 만민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문이 깨졌다는 거죠. 아, 좋다. 너무 좋다는 거죠. 항폐했으니까 내가 충만할 거다 이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만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다는 거죠. 남쪽으로는 애굽, 오른쪽으로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왼쪽에는 두로, 위쪽에는 바벨론, 사방의 무역을 하는 일들을 예루살렘 유다가 책임졌어요. 즉 육지 안에서 최고 무역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는 어떻습니까? 해상, 바닷가는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있었는데 즉 육지가 지금 좀 아쉬웠는데 육지를 책임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너무 잘 됐다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바닷가의 큰 파도처럼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치게 할 것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도 무너뜨리고 뒷걸을 그 위에 썰어버려서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거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맨 바위, 그 바위 위에 아름다운 성을 지었는데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바위가 되게 하겠다. 거물을 치고 거물을 말리는 용도로 쓰는 바위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2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했죠.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닌 것을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아주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만한 위상이 있었으니까.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그렇죠, 해상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이것이 심판받을 이유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유리한 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고 폭력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죠. 두로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는 주변의 민족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두로같이, 두로같은 존재들이 세상을 판치고 여전히 지금도 세계 열강을 보면 알지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고 저마다 그렇게 되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당시와 오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두로를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룹 천사였다고 말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런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7절에도 보면 뭐 계명성 이런 말을 쓰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 이사야 14장 말씀과 오늘 이 에스겔 28장 오늘 특히 읽었던 본문 가지고 사탄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으로 보면 사탄에 대한 설명이보다 에스겔은 오늘 문명으로 보면 말하자면 두로에 대한 말이고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당시로 보면 이 같은 표현, 에덴 동산에 있었다든지 황금에 대한 묘사라든지 천사의 빛대는 이런 표현들은 대단한 나라를 표현할 때, 기록할 때 이런 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 나라로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예언의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그 당시 표현이 그렇게 비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 해석은 사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할 것 없이 그들의 그 나라의 특징은 사탄적인 거죠. 사탄의 스피릿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두로에게 예언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거의 상당 부분 동일하게 그대로 예언하는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앞잡이라고 설명했던 나라였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17장, 18장에 나오는 로마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로마를 앞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당대에 그 역할을 했던 제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소아시아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들을 괴롭히는, 타락시키는 일들을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그 사치스러운 문화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쓴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난 암호풀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을 17장, 18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이야기를 곰곰 읽어보면 오늘 두로에게 했던 예언과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바뀌고 제국은 바뀌지만 사탄의 스피릿은 두로 때든지 바벨론이든지 초대교회로 본다면 로마시든지 오늘날 거기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관계없이 아니면 좁게 보면 직장 안에서 돈만 바라보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특정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사단의 스피릿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에스겔 오늘 28장을 봤는데 27장에 보면 그 장성공이라 했잖아요. 슬픔의 노래라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두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물건을 그 물건 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큰 배에다 비교해요. 배에다가.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배에 실었던 수많은 상품에 대한 지겹도록 그 당시 배에 실었던 상품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 배가 파선해서 폭풍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완전 부서진다 이런 식으로 그 슬픔의 노래를 27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27장의 그 상품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은, 철, 주석, 납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 노예죠. 사람도 물건을 팔았어요. 사람, 놋그릇 14절에 보면 말, 군대, 노새 일종의 가축과 짐승이죠. 상아, 박달나무, 나무도 있었어요. 남보석, 보석도 있었고 자색, 배, 수놓은 것, 가는 배, 옷감 같은 염색 같은 거예요. 산호, 홍보석, 그 다음 밀, 과자, 꿀, 기름, 또 음식이죠. 곡식 종류예요. 그 다음 유향, 향채로 있었어요. 포도주, 흰 양털, 가공한 쇠, 계피, 대나무, 어린 양, 순양, 염소, 각종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 청색 옷, 수놓은 물품, 빛난 옷 등이 나와요. 종류별로 정리해보면 금속, 보석, 염색된 비싼 옷감, 좋은 나무, 가축과 짐승, 향재료, 곡식류, 노예 판매 등등이 있는 거죠. 다양한 상품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로마의 멸망을 말하면서 로마가 어떤 상품을 했는지를 언급해요. 보세요. 12절 13절을 보면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옥,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도 팔았죠. 로마가 똑같았어요. 모든 시대에 역사적으로 사탄의 이 스피릿을 그대로 모든 나라가 이어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두루가 멸망하는 장면을 에스겔서 27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하는 내용을 역시도 18장에 나와요. 이 둘도 비슷해요. 에스겔만 본다면 두루의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27장 29절에서 35절은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그러니까 그 배를 노를 젓고 뭐 사공인 선장들이죠.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서 그걸 보면서 파산한 걸 보면서 다 소리를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그렇게 슬피 통곡한다 그랬어요. 슬픈 노래를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에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렇게 했죠.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18장 15절 19절 보면 바벨론, 로마를 상징하는 말로 쓴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면 로마로 말하면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보고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그 사탄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로마 제국이 사탄의 대리자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두로도 그 앞에 바벨론도, 그러니까 로마를 일컬어 바벨론이라는 칭호도 구약의 그 칭호를 가져와서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사탄의 스피릿은 역사적으로 계속 전 세계의 세상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가진 사탄의 스피릿은 지금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권력을 가진 그런 두루 같은 존재들의 영향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루도 완전히 망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성인 계시록에도 로마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두루와 로마 같은 것에 빌붙고 믿음의 정조를 어기고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다 설피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탄의 스피릿을 부러워하면서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주님 오셨을 때,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며 영원히 설피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나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건 사탄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어중짱게 섞어서 막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세상에 잘 되게 할 수 있게 맞지만 우리는 그게 절대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탄의 스피릿으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죄만 지으면 하나님 가까워진다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이런 사단의 두려워했던 스피릿, 로마가 가졌던 스피릿, 세상에서 그 수많은 물물교환하면서 세상의 풍요와 사치와 성공을 꿈꾸며 살았던 그 제국들을 부르하며 빌부듯이 살았던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울듯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스피릿으로 만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쓰일 수 없어요.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계속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지금 말한 것들을 좀 교훈적으로 설명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사탄의 스피릿을 가진 두로를 로마를 떠나가지 않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망할 나라들이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다 닮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참 성공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교만해졌어. 두로처럼, 로마처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득을 생각하는,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건면하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이것이 두로와 로마 같은 제국에 있었던 사탄의 스피릿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헤맨다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고 멸망하고 파멸 기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 먹고 입을 줄 알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왜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교회를 수십 년 안 해도 왜 그렇게 안 될까? 하는 거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교회 봉사하면서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받으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주님 잘 섬기고 주님 도움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여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다 영광 돌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로 저의 삶에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잘해주신 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의 목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게 목표 아니에요.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스피릿을 가진 자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복음을 알면 돼요. 예수를 깊이 알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티칭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인격을 완전히 속에서부터 긁어내서 우리 훈련시켜요. 각자의 삶의 그 다 정황 속에 다 알아서 주님이 다 이끌어가요.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다 우리를 바꿔내 생각 뜯어 고치고 마음가짐 태도 말투 삶의 목표 다 뜯어 고쳐가요. 그래서 사탄의 스피릿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태도로 세상을 살게 하죠. 해결책은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잘 알아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것이에요. 산상수훈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입고 없고 따라서 웃고 웃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영원히 100년, 1000년,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삶을 살 것이에요. 남은 몇십 년 상간 주님이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요.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목적 삼지 않아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 말씀도 순종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